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드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을 완전히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경상북도 성주군 골프장 부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전역에 대해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지역에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공격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테러 동조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특히 관광지나 교통중심지, 시장, 지방정부시설 등을 노린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어제 발표된 정책 선언문은 하마스 헌장에서 이스라엘 파괴를 촉구하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 하마스의 사상적 모태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들을 이슬람 민족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 년 전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콜롬비아 반군의 비무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콜롬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사들의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1일이 시한인 비무장 이행 합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입니다. 대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지난해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뉴엘 산토스 대통령과 콜롬비아 혁명무장군 측 협상대표를 만납니다. 내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 중 안보리는 지난달 대규모 토사붕괴 사고 등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평화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지역 석유수출국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중동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산유국들의 연간 보조금이 지난 2014년 1,900억 달러에서 86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지난 2014년 중반 이후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원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그러나 산유국들은 부유층에 제공하는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1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석방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매우 위협적 인물로 묘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며 적절한 상황 아래서라면 이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정치적 인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 자신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적절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언의 진위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점차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여보다 압박에 중점을 뒀던 대북 정책을 뒤집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상황이란 표현으로 기존의 북한 비핵화 조건을 그대로 제시한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The question is, what are the right circumstances?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very clear what those circumstances were. They were that North Korea eliminat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뜻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대 코리아 워킹그룹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하면서 그 가운데 협상 옵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see these as an extension of his earlier statement saying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related to that, also the negotiation.
기존의 광범위한 대북 성명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다루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여전히 높은 수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정리해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대화에는 많은 조건이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북한이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attempt to interpret his remarks, you have to remember that he has not ever before eng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refore,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제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는 발언은 외국 지도자에 대한 의례적 존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은을 위험하고 위협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그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읽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외교적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상충되는 발언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북한을 다루는 보다 효과적 수단으로 채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 역시 북한의 단호함과 협상 의지를 동시에 보였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residents have tried to show both sides of American policy toughness and a willingness to negotiate.
리스 전 실장은 철저히 실용적 관점에선 이런 접근법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긍정적 평가가 따를 수도 있지만 혼재된 신호로 한국 등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앞으로 나올 추가적 언급과 성명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공격적 표현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손을 내밀 준비도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또 다른 사례로 꼽았습니다.
Trump's remarks about being honored to meet Kim Jong-un are puzzling given the North Korean regime'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광 표현은 곤혹스럽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만날 수 있다는 선거 유세 때 발언을 다시 살려내면서 외교 당국자들의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를 또다시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공상 전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채널이며 정확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관 각방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며 이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또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 당사자로서 이른 시일 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행동을 취하고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잦아들면서 미북 간 탐색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그리고 선의와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여사한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 하나같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당분간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 쪽으로 옮기려는 신호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지난달 고강도 도발을 자제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적극적 개입주의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언행의 여러 가지 측면은 군사적인 레버리지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협상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이른바 4월 위기설도 잦아들었고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미북 양측이 대화를 탐색하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표현한 대목에 대해서도 북한 또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북 간 대화가 단기간 내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광규 소장은 오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등장할 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북미 대화 이전에 한미 관계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것이고 북한도 미국에 다가가는 것보다 우선은 남북관계에 변화되어진 남북관계 새 정부 여기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다음 단계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되면 아마 북미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돌출 발언을 해온 전례에 비춰 이번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 언급이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낙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북핵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 주재 미국과 일본 대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국식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윤 장관과 네퍼 대리 대사 나가미네 대사는 지금까지의 대북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어떠한 추가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할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대북 공조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1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했습니다. 한국 측 전투기와의 연합 공군 훈련은 물론 유사시 대북 정밀 폭격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탄 투하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지난 1일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무력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평양의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두 대는 1일 정오쯤 한반도에 도착해 F-15K 등 한국 측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5월 1일에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 전구로 전개해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B-1B 두 대는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으로 이동해 연습탄을 투하하며 유사시 대북 정밀폭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폭격기는 한반도에서 2, 3시간가량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죽음의 백조라 불립니다. 최대 속도 음속 1.2로 유사시 괌 기지에서 출발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미한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도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가 비공개로 한반도에 긴급 출격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대북 억지력이 가장 높아질 땐 북한이 불확실성을 느낄 대로 그럴 때 전략자산을 동원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수 전략이나 징벌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폭격기를 활용할 때는 한국이나 미국 측에서 미리 어떨 때는 미리 경고를 하고 어떨 때는 확인을 안 해준 채 비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만약에 확인했다면 내가 확인 못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왔을까라는 인식을 유도를 하는 거고 일부러 확인을 하라고 적어도 비행을 할 때도 있고 확인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진짜 스트레스 기능이 발휘되는 높은 고고도에서 비행할 때도 있고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악명 높은 핵 전략폭격기를 남조선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였다며 이는 핵전쟁 위협을 증대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이번 B-1B 출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선제 타격 언급과 때를 같이 하고 있어 더욱 엄중하다며 미국의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 정세를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한 자위적 핵무력을 거머쥔 북한 군대가 전쟁에 대응할 전투태세를 갖추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통보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미국 측이 사드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지만 지난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16개월째 옥류 중인 미국 대학생의 부모가 아들의 석방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나 대화에 아들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된 뒤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는 1일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아들의 석방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폭스와 친구들에 출연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아들 문제가 반드시 협상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던 지금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에 아들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이 아들을 석방하는 것이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달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아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앞선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아들 문제가 원치 않는 방해 요소 같았고 가족들에게는 조용히 있으라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의 전략적 인내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들의 석방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미북 관계와 관련해 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가 열릴 경우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면서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같은 해 3월 16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지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당할 위험이 크다며 북한 여행 경보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민은 북한을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를 BOA에 북한이 최근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씨를 억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사법체계 아래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의 북한 여행 경보를 거론하면서 이는 미국과 해당 국가의 양자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인 여행자들과 해외 거주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여행 경보를 계속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만큼 여기엔 시한이 따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7일 발령된 북한 여행 경보는 이달 중 또 한 차례 갱신될 예정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인 억류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억류됐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은 억류 미국인들에게 정상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달 22일 평양공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토니 김 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억류 문제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현지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한다며 사생활 보호 원칙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목이 이등석이관은 지난달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니 김 씨 억류 문제와 관련해 그가 아직도 북한에 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며 여전히 영사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UN과 국제구호단체의 대북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보건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오차는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대북구호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미화 56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취약계층의 미량영양보충제와 필수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7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70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600만 달러가 보건사업에 필요하다며 이 자금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5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식량 지원 사업에 미화 22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지역에서 재난감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에는 북한에 3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 적십자사 등 세 곳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경제가 오랜 고립과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서방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년 전 권좌에 오른 뒤 지금까지 북한 전역으로 시장이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인과 기업가들이 노동당의 보호 아래 번성하고 있고 평양에서는 건설공사가 활발할 뿐더러 거리에 차가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을 자주 찾는 사람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이용해 이런 시장 경제 활동이 북한 경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여맬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제 활동의 확산을 용인했다면서 김 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5%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국가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치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최근 기사에서 통제 경제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한 북한 경제가 활력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건축공사가 활발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었다면서 유엔의 경제 제재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내 두드러진 시장 경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생성된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를 김정은 정권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 전역의 시장이 404개에 달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시장을 통해 생활할 수 있게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일종의 도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시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 상품과 함께 각종 정보가 북한 사회에 스며들어 김정은 위원장 일가에 대한 개인 숭배가 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당국에 의지하는 것도 예전보다 덜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 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아 대북 교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더 나빠지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혜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 씨의 다섯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봇 전문가, 건축업자, 농사꾼, 그리고 인형 제조업자 정애민 씨.
모자는 왜 항상 쓰고 다니세요? 뭐냐면, 별 때마다 모자 쓰신 것 같아서.
햇빛 보는 게 싫더라고. 일하고 다니는 사람 뭐 모자 쓰고 다니는데. 문제 오르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하시는 일 있으세요?
지금 계속 하죠.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마루 가는 거 뭐. 주방에 캐비넷 뭐 그 페인트 하는 거.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정착해 건축업으로 자리를 잡은 정 씨는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는 탈북자들에게 종종 일감을 만들어줍니다.
뭐 우리 사람도 일하 갔다는 사람 다 있었겠죠?
얼마나 주셨어요?
150불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뭐 100불도 안 주잖아요. 70불도 안 주는데 뭐.
하루에요?
예, 세탁소 나가서 일하면 뭐 70불 줘요? 7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하면 제까지가 오죠, 저 사람들이. 그
정 씨는 탈북자를 우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 정차가 시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정 씨는 탈북자들이 정착 초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미국 사회에서 약속을 정확하게 잘 못 지키는 등 고치고 배워나가야 할 것이 많다면서 일감을 주는 정 씨에게도 답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는 탈북자가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정 씨는 앞으로 제대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건축업을 곧 정리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르쳐줘서 그걸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그부터는 내 일이 안 하려고. 건축업 안 하려고.
정 씨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형 제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아리랑돌이란 이름으로 인형 제조업을 운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형 그 만들면서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원래 뭐 설계를 배우고 그 로봇도 공학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 씨가 만드는 인형은 일명 구체 관절 인형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처럼 팔과 다리, 팔꿈치, 무릎, 허리 등 각 관절이 움직입니다.
딱 로봇같이 설계한 거라니까 이거.
그러게
인형, 관절이 다 꺾이게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보니까는 관절 다 꺾이게 뚱글뚱글.
네, 그렇게 만든 거죠.
팔도 접히고.
아니, 팔은 이렇게, 이렇게 사람같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재료비가 비싸죠. 얼마나 들어요?
재료비는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뭐 한 100불도 안 들지.
똑바로 섰다가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고을 수도 있고 무릎을 세워 올리거나 허벅지를 사방으로 움직이고 어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형입니다. 60cm 정도로 키가 큰 인형이라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용이라기보다 이목구비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해 장식용으로 구입하거나 매니아층을 위한 고가의 인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1000불짜리예요. 1000불짜리. 이게는 매니아층에서 사는 거예요. 매니아층. 매니아들이 많이 사요. 이거 미국에는 인형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베이나 뭐 그 아마존에 가면 그 매니아층들이 매니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만 명이 이 만 명만 잘 사는 사람 만 명만 있다도 만 개는 팔릴 게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도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해요. 뭐 누가 뭐 이거 누가 이렇게 비싼 거 사냐 하는데 전시 한번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몇몇 온라인 상점에는 $100에서 $1,000대의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고급 인형들이 매니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재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회장의 도움을 받아 6개월에 걸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시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터넷 온라인 상점을 열어 인형 제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건축업에서 손을 떼고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인형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돈을 벌어서 빌리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방을 한 대개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매 한 사람당 방 하나씩 주고 주방은 같이 쓰고 중국 사람들이 참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라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취미처럼 소일거리처럼 볼지 몰라도 정 씨는 달래 냉이 농사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이도 오늘 가보니까 뭐 없어서 못 파고 계속 가져라니까. 근데 뭐 돈이 뭐 확 벌어지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뭐 시간 있을 때 가서 캐다가 팔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뭐 또 냉이는 심어놓으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난해 심었던 냉이를 최근 내다 팔았다는 정 씨.
냉이는 4불이고 이건 10불이에요.
갤런당이요?
예, 다르죠. 가격이. 그럼 이런 것들은 돈이 되잖아요. 뭐 10갤런만 파도 무슨 뭐 돈이 얼마인데 한 사람은 한 50갤런씩 파면 한 500불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씨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한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여기 치카코만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버지니아도 그렇고 뭐 뉴욕도 그렇고 뭐 LA도 그렇고 다 보내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도 다 들여오는데 뭐 왜 LA 같은 못 가겠어요? 그런 유통사업을 해야 돈 벌어요. 목걸이가 돈 벌지.
정혜민 씨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없어 쪼들려 본 적이 없었다는 정 씨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뭐라 말할까? 사람이 살면서 이게 한 50 지나서 보니까 이게 50 전에는 뭐 이러저러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50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곧 환갑이라고 말하는 정 씨가 꿈꾸는 노년의 삶은 탈북자들을 돕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아꼈지만 바로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 역시 정 씨가 오랫동안 소망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형제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 엄마 죽은지 사는지, 뭐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뭐 형제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게는 모르잖아. 내 아들도 저 소식도 저 제대로 못 듣는데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밖에 없잖아 이제. 하도 오래 못 만났으니까. 아, 난 개방된다고 한다면 가죠. 개방되면 난 당장 갈 거예요. 당연하죠. 형제들 만나야 되고 만나봐야지 어떻게 사는지. 그러려면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이 개방 안 되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시카코나 뭐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이 이게 자리를 잘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인 사회하고 연계시켜주고 또 이거를 또 미국 사회하고
자신이 갈 수 없다면 자유를 찾아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품겠다고 말합니다. 1989년 러시아에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해 탈북자가 된 정애민 씨. 20여 년을 떠돌았기에 탈북자들, 우리 사람들의 타향살이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씨에게 탈북자들은 오랜 세월 소식을 끊고 살 수밖에 없는 그의 형제고 북에 두고 온 하나뿐인 아들이며 생사도 모르는 정 씨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혜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버지니아에 사는 그레이스 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VOA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맞아 선거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인 출마의 자유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 포기를 선언했지만 주요 정당 후보가 5명,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군소 후보도 8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입후보자가 많은 것은 한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 이상이면 정당의 추천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고 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의 내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것과 전혀 다른 선출 방식입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권력투쟁에서 이기면 3대 세습까지 끌고 가는 북한의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여러 명이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마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정책적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은 여실히 나타납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통일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한국국민당 기호 12번 이경희입니다. 이경희는 약속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국민 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치 세력을 싹 정리하고 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기본입니다.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주장입니다.
정치 구던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전달해주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날카롭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입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토론인데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공약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당초 오는 12월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조기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또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최고 존엄, 3대 세습 정권과는 전혀 다른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앞서 저희가 한국 대선 기획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약간 다른 분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에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죠?
네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몇 시간 뒤면은 한국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정할 시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8시부터 시작된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회 주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중심 주제, 안보, 경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도 이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선 정국에 변수가 생겼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한국의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지지율 5위에 있던 유승민 후보의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지지율 3위에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무려 13명 의원들의 집단 탈당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에게는 큰 타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 중에 새로운 보수가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분당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바른정당인데요. 경선 절차를 거쳐서 대선 주자가 됐는데 또 TV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토론 아주 잘하는 후보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지지율은 당선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지율 급상승세에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이 보수 가치가 통합되어야 된다. 보수 정권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 이런 명분의 단일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자, 집단 탈당으로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32석에서 19석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최소 20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 정당 자격을 오늘 잃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의 보수 대통합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의원들의 선택, 또 새로운 보수가치 창출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의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네 곳의 언론사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일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38.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2.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8.3%로 이렇게 나란히 1, 2, 3위가 됐습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0일과 어제 1일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39.7, 안철수 20.2, 홍준표 16.4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같은 기간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1위 문재인 후보는 39.3, 안철수 21.8, 홍준표 16.5. 그런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2위와 3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안 또는 인근의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계속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남은 선거 기간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속의 대선 레인스, 깜깜이 레이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향방에 지금 각 후보 진영의 대응책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각종 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이 됐군요.
네. 본 재판에 앞서서 진행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의 어떤 경호 문제를 고려해서 박 대통령을 대신한 변호인들이 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검찰이 그 592억 원대의 뇌물죄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목한 그 18가지 혐의가 적힌 공소 사실을 낭독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보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이 무려 12만 쪽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뒤에 18가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하나하나 밝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공소장의 소송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런 취지의 성명을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식 재판 일정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주 뒤인 16일에 한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더 거치고요. 23일이 첫 번째 정식 재판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의 피고인석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 중심 인물인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법정에서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뇌물 공범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 이 최순실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정에 선다는 것, 살을 내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면서 재판부에 사건 분리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경상남도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전도됐다는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다죠?
네네. 그 건조 중이던 선박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진 길이 60m, 32톤 무게 크레인에 6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당한 참변이었습니다. 크레인은 조선소의 지상 10m에 설치돼서 이 무거운 부자재들을 360도 반경으로 회전하면서 옮겨주는 조선소의 핵심 설비였는데요. 이 크레인이 인근에 있던 다른 크레인과 작업 반경이 겹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이 타워 크레인의 쇠로된 지지대가 부러지고 휘어지면서 아래 작업 현장에서 단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작업자들 덮친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 현장이 공개가 됐군요.
네네. 그 사고 직후 현장은 취재진들의 출입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사건을 숨긴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사고 현장을 공개한 것인데요. 공개에 앞서서 이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의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이 자체 진단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 그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앞으로 2주 동안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